VOA 세계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 군사위원장이 그린란드에 유럽 군대를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고 독일 벨트지가 보도했습니다. 로베르트 브리거 위원장은 내 생각에는 미국이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그린란드에 주둔하는 것뿐 아니라 장차 그곳에 유럽 병사들이 주둔하는 것도 고려하는 게 완전하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장군 출신인 브리거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그런 조처가 정치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위원회는 유럽위원회의 최고 군사부서입니다. 하지만 EU 자체 군대가 없기 때문에 협의기구 역할을 합니다. 브리거 위원장은 그린란드 내 새로운 광물들과 전략적 위치를 언급하며 덴마크 영토로서 그린란드가 EU의 일부가 아니지만 미국뿐 아니라 유럽인들도 그린란드에 관심을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하지만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러시아와 어쩌면 중국과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양경비대 함정들과 해군 헬리콥터의 방해로 해양조사를 취소했다고 필리핀 해양경비대가 25일 밝혔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내 대부분의 수역을 자국 영해라고 반복해서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샌디케이와 필리핀이 점령한 스플래틀리 군도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샌디케이에는 중국군의 인공섬 기지가 있습니다. 중국 해양경비대 함정들은 충돌 경로로 다가왔습니다. 또 해군 헬기가 필리핀 선박들 위를 낮게 비행함으로써 조사가 취소됐습니다. 중국 해양경비대는 성명을 내고 필리핀이 허가 없이 들어와 암초에 상륙해 모래 표본을 가져가려고 한 뒤에 필리핀 선박들을 쫓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실험실에서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CIA는 낮은 확신으로 그렇게 평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낮은 확신이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결정적이지 않으며 상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해 합의된 의견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연적인 기원을 지지합니다. 그들은 과학자나 실험실 개입 없이 바이러스가 동물에게서 자연적으로 퍼졌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실험실 누출 가설을 두고 과학자들이 뜨겁게 논쟁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실험실 누출설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과거 실험실 누출 주장이 미국의 정치적 조작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900kg짜리 폭탄을 제공하는 것을 보류한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조처를 해제하도록 군에 명령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보류를 풀었고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재고 폭탄을 이스라엘에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해당 폭탄 제공이 가자지구의 인구에 미칠 영향 때문에 이를 보류했습니다. 900kg이 넘는 폭탄 한 발이 넓은 폭발 반경을 만들며 콘크리트와 금속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은 지난 2023년 10월 1일에 가자지구가 전쟁이 시작된 뒤 이스라엘을 위한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발표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 협상에 키우를 포함해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참여해야 한다고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25일 인접국인 몰도바의 마이아 산두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쟁 종식 협상이 의미 있는 변화를 미치려면 우크라이나도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담 구성에 관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유럽, 러시아가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그는 골격이 아직 말한다고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EU의 일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유럽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식을 하고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과의 교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기자, 함재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일 12시 워싱턴 의회 중앙홀에서 선서를 하고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 들어보시죠.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 시작된다며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의 선망이 대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이용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에 이어 47대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했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복귀했는데 물러났던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돼 복귀한 것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미국 역사책을 보면요. 22대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22대 대통령을 지냈다가 물러났고요. 그러다가 24대 대통령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 것은 미국 역사상 132년 만의 일입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미국 내 그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은 보수파가 이제 득세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공화당 중에서도 좀 강경 보수 쪽인 트럼프이즘 이 같은 그 보수파가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그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승리보다도 보수파의 승리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상원과 하원 여기서도 공화당이 이제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도 과거에는 보수와 진보가 한 반반 정도였는데 지금 그 균형, 성향 비율을 보면 공화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민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 경제 문제, 불법 이민 문제, 국경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같은 해법 이 방안을 선택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제 문제의 핵심은 트럼프 2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를 벌써 이제 저희가 4년 전에 봤기 때문에 1기 때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기 때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봉쇄 그리고 관세 등을 통한 그 보호 무역 또 고립주의 그리고 푸틴 같은 권위주의 국가 원수와의 친분 과시 이런 성향을 보였는데요. 아마 그런 것이 비스름하게 2기에도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평생을 그 부동산 재벌 등 기업인으로 지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동을 보면 마치 하나의 그 기업처럼 국가를 운영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취임사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석유를 많이 생산을 해서 이제 아마 유가를 낮춰서 기름값을 낮춰서 인플레를 잡고 또 관세를 매겨서 일종의 국가로서는 수입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매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을 늘리고 또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자 이런 그 몇 가지 그 두드러진 그 특징이 있는데요. 얼핏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국부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것은 좋은 일이니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과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예기치 못한 그 부작용,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가, 미국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상당히 주목해 볼 그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분간 취임사를 했는데 함 기자 핵심 내용 간추려 주시죠.
네, 29분의 취임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미국을 다시 존경받는 나라로 세우겠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 시작될 것이다. 또 미국의 추락은 오늘부터 끝이고 오늘은 해방의 날이다. 또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고 강하고 더 특별해질 것이다 등의 말을 남기며 어쩌면 대대적인 변화도 좀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도 일부 공개했는데요. 남북 국경지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이민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석유의 가스 시출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밖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일부 나라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고요. 또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고 과거 미국이 양도한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미국인 우주비행사를 화성에 보낸다는 계획이나 또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에 이 남성과 여성 이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하겠다는 말 등이 이 주요 발언으로 남았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글쎄요, 좀 두고 봐야 될 내용입니다만은 파나마 운하는 아시겠지만 그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그 운하입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이 이제 나서서 그 건설을 했다가 지난 1977년에 지미 카터 그 전 대통령 그 시절에 파나마와 그 조약을 맺고 이것을 그 파나마에 돌려준 운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운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해 보면은 전 세계 그 해운 물동량이 한 5%, 그러니까 연간 14,000척의 그 배가 여기를 그 통과하는 그 운하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그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히 그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뭐 파나마 운하를 사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처에 뭐 투자를 많이 해서 파나마에 상당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실제로 파나마가 그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 거대한 그 사회 인프라 사업이죠. 여기에 중남미 국가에서는 그 최초로 참여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그 신경을 쓰였던 그런 대목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 이렇게 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되찾겠다는 것인지 조약을 파기하고 그거를 다시 되찾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일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군대를 동원해서 뺏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지금 관심이 가는 건데요.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마르코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이 최초로 이제 해외 순방을 하면서 파나마를 제일 먼저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루비오 국무장관이 파나마를 가서 얘기하는 어떤 그 나오는 얘기를 보면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갖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되찾겠다는 것인지 아마 구체적인 그 청사진 계획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는 취임 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취임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함 기자,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까요?
네, 물론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방영된 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생각을 일부 밝혔는데요. 현재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을 이 푸틴으로 지목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하고 있지만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푸틴만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 자신이 푸틴 대통령과 대화했느냐 뭐 이런 질문에는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너무 많은 이 젊은이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면서 다른 것보다 우선 이런 무고한 죽음을 당장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당일에 멈출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뭐 사실 지금은 취임한 지 며칠 지났으니까 사실 전쟁을 멈추지 않았고요. 이 약속을 사실 지키진 못한 건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오늘이라도 멈출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일종의 좀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발언을 했는데 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 러시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많은 제재를 부과하겠다.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전 행정부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좀 다른 양상으로 좀 접근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는 배제 또는 디리스킹 정책을 펴왔는데 트럼프 얘기는 어떤 중국 정책을 펼까요?
네, 바이든 전임 대통령과 그 트럼프는 굉장히 그 상반된 그 정치 철학, 이념 이런 것을 갖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 대한 정책은 비슷합니다. 포위 압박하는 거죠. 또 일종 봉쇄 이런 정책을 계속 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대통령이 어쨌거나 같은 일치하는 드문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아마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압박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취임사 연설에서도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는 겁니다. 소규모 무슨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이런 제조업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하는 것인데 중국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미국의 슈퍼마켓에 가보면 중국 제품이 중국산 제품이 한 50% 내지 60%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 같은 그 물량 공세, 저가 수출로 인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 이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겨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이미 자동차에 대한 것. 중국은 요새 그 전기 자동차를 굉장히 싸게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것을 계속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럼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강경하게 하고 나서 그런 조치를 계속 취해서 미국과 중국이 그러면 정면 충돌할 것이냐 이런 이제 관측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과 중국은 지금 그 정치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는 G2 그러니까 두 개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 국가가 충돌한다면 국제 질서가 그 굉장히 그 혼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 충돌을 계속해서는 미국도 그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국이 그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타협을 할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해서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계산된 어떤 압박 전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60% 관세를 매기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60%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관세를 많이 매기게 되면은 미국의 그 수입 줄 이런 것이 끊어져서 인플레가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거는 쉽게 쓸 수 없는 그런 카드입니다. 다만 아마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전임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좀 느슨한 정책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도 하나 있어서 중국으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지금 서로들 그 이익을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느 선에서 어떤 조건으로 양 두 초강대국이 그 타협을 볼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자신이 재집권하면 중국에는 60%, 다른 국가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취임식 연설에서는 관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취임식에서 이 파나마 운하, 이 그린란드 등 특정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당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중국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약간 환영하는 듯한 입장을 좀 보였는데요. 이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고 또 미국 중국과의 무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이 양국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뭐 일종의 좀 환영의 입장을 좀 보인 것입니다. 또 언론들도 이 중국 언론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이 시진핑 주석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한 점을 좀 근거로 마치 좀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았는가 또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뭐 그런 관측도 내놨고 그런 뉘앙스로 좀 보도를 좀 했습니다. 뭐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이 취임 다음 날 21일에 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또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살짝 또 바뀌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 시점은 아마도 2월 1일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현재로선 실제 최대 60% 관세 부과와 같은 이런 방침을 붙인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소한 10%로 시작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쩌면 온탕과 냉탕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 상대에 대한 협상 우위에 있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략을 좀 모호하게 하면서 이 상대로부터 원하는 것을 더 얻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닐까 뭐 추정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언급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20일 백악관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며 첫 임기 때 나와 김정은은 매우 우호적이었다. 김정은은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23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기자, 이런 발언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취임하자마자 이제 북한에 대한 언급 이런 것을 넣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일 날 그 백악관에서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북한은 그 콘도 역량이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접근할 것이냐 그리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몇 가지 이제 그 주의깊게 볼 게 있습니다. 어떤 그 언론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는 이것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은 그 이 발언이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이것은 무슨 성명을 읽거나 무슨 공식적인 그 언사 이런 것이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무슨 어떤 행동을 하는데 기자가 가서 물어본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하면서 나와 김정은은 매우 우호적이었다. 첫 임기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뉴클리어 파워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북한을 핵보유국, 핵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과도하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것은 그 앞에 아마 전임 그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그 당파가 다를 뿐더러 상당히 그 싫어하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행간을 좀 보면 아마 자신은 그 트럼프 일기 시절에 북한을 잘 관리해서 북한과 무슨 그 충돌이나 북한을 핵 문제가 발전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잘 관리해 왔는데 바이든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게 있고요. 그리고 후반으로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도 기자가 물어봐서 그 김정은 위원장과 그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이제 한반도 얘기를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항상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겠다. 이런 하나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주목해 볼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 날 주한미군 장병들과 그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 상대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비록 그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강하면서 똑똑한 녀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항상 경계를 하고 있다. 이런 하나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당장 나서겠거나 아니면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수석부보좌관으로 그리고 자신의 충성파인 리처드 그린웰을 북한 담당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쯤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까요?
네, 물론 이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집권 1기 당시 미국 정상회담 실무자인 이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이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으로 발탁했고 또 최측근인 리처드 그린웰 전 독일 주재 대사를 이 북한 업무 등을 담당할 특임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라인이 이 자신에 대한 충성파로 채워진 점으로 미뤄 이 북한과 협상이 이뤄질 경우 이 정상이 결정하고 이를 밀어붙이는 일종의 톱다운 방식이죠. 이 하향식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뭐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아시겠지만 대화라는 것은 한쪽에서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북한의 입장이 또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 굉장히 좀 관건입니다. 또 이 북한뿐 아니라 현재 국제 정세도 해결돼야 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당장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지금 우크라이나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두 정상이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종의 좀 변수가 돼서 혹시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좀 만남을 좀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당장 두 양측의 만남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뭐 하는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북한의 입장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 북한은 미국에 대해 꽤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 대미 강경 대응을 지금 공언한 상태로 지금 미국에 대한 적대감까지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 단순히 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 지난 2019년 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실망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인지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 좀 한 가지 좀 그래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언론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좀 자기들이 좀 보고자 하는 대로 좀 바라는 상황을 좀 바라는 대로 해석하고 좀 보려는 경향이 좀 있다는 것인데요. 이 미북 대화 그중 대표적입니다. 좀 2019년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 이후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면 양측이 이제 또 만날 것이다. 이 대화가 오갈 것이다. 이 러브레터가 오가고 있으니까 이 미북 대화가 굉장히 잘 될 것이다. 이 스몰 딜이 이루어질 것이다. 협상이 뭐 타결될 것이다. 뭐 여러 관측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인 관측이었는데 2019년 이후 이 북한의 반응은 그런 희망 섞인 기대와는 전혀 달랐고 이 실제 양측의 대화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에 비해 북한의 협상력이 조금 높아진 점은 이 충분히 이 대화를 좀 기대하는 쪽에서는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북한의 핵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이는 지금 미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 조금 더 대화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인데요. 어쨌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면서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만 확인했다고 했는데 추 기자, 미국과의 핵 협상에 응할까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미국에 대해서 핵 협상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미국이 어떤 제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그 제안 어떤 것이 있으면 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2017년부터 시작된 제재가 지금 계속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상당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제재를 푸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자신들의 핵 보유, 핵 국가라는 것을 인정받는 이런 것인데 이 문제를 다 풀려면은 미국과 협상 대화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그걸 인해서 밀가루를 좀 받고 돈을 받는다 해도 경제난을 풀, 제재를 풀 그런 수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북한으로서도 지금 답답하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 같은 신호가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인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인정을 하고 또 뭐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미국에서 아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그 올 봄이 지나 여름 정도 지나게 나게 되면은 국무부에 이제 동아태 차관 뭐 이런 그 주요 인선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그 제안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 내용이 북한으로서도 구미가 땡긴다, 흥미가 있다. 아마 이렇게 되면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 또 북한이 그에 앞서서 어떤 큰 도발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지금 그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종의 그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그 예비적인 상황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핵 동결 등 스몰 딜을 추진할 경우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고 한국은 핵 인질이 되지는 않을까요?
충분히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국 국정원은 최근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같은 군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 딜 형태도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것이라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도 자연스럽게 이제 끊이지 않게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입장을 조금 들어보면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어떤 채널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면서 1기 때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매우 불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권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보유 용인을 전제로 하는 이른바 스몰 딜 가능성 우려, 이런 우려 때문에 자체 핵 보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권의 이른바 유력 대권 후보들이 이런 언급을 잇따라 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남북 핵 균형과 자체 핵 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도 핵 잠재력을 갖추자 이런 혹은 독자 핵 무장을 갖춰야 한다.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좀 펼쳤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북한은 이제 사실상의 그런 핵보유국으로 굳혀지는 그렇게 되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항해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는 좀 멀어지고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의 그 핵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아마 그 두 가지 측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재처리 문제,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가 한 20개 정도 있는데 아직 거기에 재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재처리 능력 이런 것을 키우려 할 것이고 이것도 여의치가 않고 또 북한의 핵 보유가 진짜 기정사실화되고 위협이 가중이 되면은 아마 그 자체 핵무장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을 현금 인출기, 그러니까 머니 머신이라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 기자, 앞으로 방위비 문제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는 물론 선거 유세 기간에도 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4월 미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주 부유한 나라인데 왜 미군을 두고 방어해야 하느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지난해 10월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가진 대담에선 한국은 머니머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머니머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가고 또 항상 미국을 위한 최선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좀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위협적인 발언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나 혹은 실질적으로 굉장한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려는 그런 발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좀 방위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일종의 발언이 아니었겠는가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한 건데요.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 주한미군 철수나 이 감축이 없을 것이라는 게 사실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이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중 강경 입장을 이 취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이 그러려면 이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이 역내에 주둔해야 하고, 또 미국은 한반도를 제외하고는 이 아시아 대륙에 군대가 이 주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은 이 미국 이익에도 이 부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과의 교전 영상을 공개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2일 북한군과의 교전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최 기자, 영상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볼로디미르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20일 날그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이제 추가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아, 여기에 나온 그 북한군 병사가 새로운 사람은 아니고요. 지난 12일 그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두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영상을 공개한 것인데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처음 잡힐 때는 뭐 붕대를 감고 있고 치료를 받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그 허약해 보이는 그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걸로 봤는데요. 이번에 추가 영상은 상당히 그 얼굴도 깨끗해졌고 상당히 비교적 건강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이 사람의 그 추가 영상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신문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 그 북한군은 그 여기에 나와서까지 자신이 그 러시아 가는 줄도 몰랐고 전투에 투입되는지도 몰랐고 또 자신의 적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망자가 1,000명 그리고 부상자 등을 합치면 4,000명이 사상됐다고 하는데요. 함 기자, 왜 이렇게 사상자가 많은 거죠?
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 드론 등이 첨단 무기에 대한 대응이 많이 부족한 것이 이유로 꼽힙니다. 또 전장 환경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역은 이 평지인데 반해 이 한반도는 이 산이 많고 또 은퇴할 곳이 좀 많은 뭐 그런 지형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조금 작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데 이 북한군은 무모하게 이 돌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쉽게 노출되는 것이고 표적이 되는 것이죠. 이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 육군 특수부대인 이 그린벨의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이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북한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이유가 이 북한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 이 러시아군과의 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훈련 부족으로 꼽았습니다. 이 폭풍 군단이죠. 이즉 11군단 특수작전 부대라면 이 전통적인 이 군사작전보다는 이 침투 기술 훈련을 더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고급 훈련과 이 특수작전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이 그것이 이 전통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이 가장 적합한 부대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복합적인 무기 시스템을 활용하고 또이 포병과 이 탱크, 보병이 이 서로 기동하는 상황에서 이 서로의 또 소통도 중요하고 또 이 그 훈련도 좀 더 잘 받아 그런 거에 맞춰 훈련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 특수부대가 이런 방식으로 좀 활용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러시아와 북한이 사용하는 전술이나 기술, 이 절차가 상호 호환되지 않는 것도 장기간 합동 훈련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 이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드론 문제를 좀 제기했는데요. 이 북한군이 이 드론 전쟁이나 현대전의 이 다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이 전쟁 경험이 쌓이는 건데요. 이 때문에 미국 국방부는 이 북한군이 비교적 잘 훈련된 유능한 보병 병력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우크라이나군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상자가 많다고 해서 위협이 되지 않거나 또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 기자,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병된 병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그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가 최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그 외부에서 보면은 북한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침몰하고 있었는데 아마 두서너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이 같은 그 북한군 전사 소식이 아마 북한 내부로 퍼지는 것 같습니다. KBS를 비롯한 한국의 이제 TV와 방송은 24시간 대북 방송을 하고요. 또 미국의 그 VOA, RFA 같은 방송도 대북 방송을 하고 또 최근에는 그 한국군 당국이 휴전선에서 그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군 두 명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소식이 아마 그 북한 내부에 들어가고요. 또 중국하고 그 국경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휴대전화를 씁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이 같은 소문이 아마 그 소리 소문 없이 북한 내부에 퍼지는 걸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군입대를 앞둔 북한군의 그 아들이 있는 부모들이 상당히 그 바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그 아들을 군대 보내지 않기 위해서 뇌물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군대에 갈 경우에는 그 육군보다는 해군이나 공군 또는 안전국에 아들을 보내려 한다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이 향후 2개월 안에 추가 파병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함 기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 북한 이 증원군이 2주일 안으로 이 쿠르스크에 도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도가 맞는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병력 12,000명을 투입했죠. 이 중 지금 3분의 1인 4,000명의 손실을 입었다는 건데 아직 이 8,000명이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반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3분의 1을 잃은 만큼 이 남은 병력이 얼마나 오래 갈지 뭐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이 추가 파병이 좀 필요한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북한군 이 젊은 병사들이 이렇게 쉽게 전사하고 사라진다는 건 물론 지금 마음이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했다는 소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했다는 내용,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북한군과의 교전 영상을 공개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함지아 기자, 진행의 김영규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한국의 아산 나눔 재단이 운영하는 탈북 청년 장업 지원 프로그램 아산 상회의 6기 데모데이가 최근에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에서 열렸습니다. 장업 교육을 거친 10개의 탈북 청년 장업팀이 성과를 발표하고 투자 유치와 사업 성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아산상회 6기 데모데이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희원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드 대표 오광명입니다. 저희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세계 숫자 때문입니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그리고 국내 외국인 250만 명, 한국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외국인 3,200만 명입니다.
아산상회 6기 탈북 청년 창업팀 가운데 AI 기반 한국어 맞춤법 교정 플랫폼을 개발한 아드의 오광명 대표가 데모데이 무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데모데이는 스타트업이 개발한 데모 제품이나 사업 모델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행사인데요. 7개월간의 인큐베이팅, 즉 육성 과정을 마친 탈북 창업팀들의 발표가 이어졌고요. 10개 팀에 대한 시상까지 이뤄졌습니다. 주최 측은 이 행사를 준비하며 어떤 점에 가장 신경을 썼을까요? 아산나눔재단 사회혁신팀의 한수진 매니저의 얘기 들어봅니다.
우선은 데모데이라는 게 이 창업팀들의 사업을 처음으로 이제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참가자들에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뿌듯한 기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면접을 보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데모데이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정말 200% 성장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자신감 넘치고 또 본인 사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발표였습니다. 처음에 무대에 올라갔을 때 딱 두 마디 하고 딱 멈추시는 대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번 데모데이 때는 정말 청산 유수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 내가 이 팀들의 성장을 돕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서 탈북 창업팀들만큼이나 긴장한 한 관계자가 있었는데요. 아산상회 6기의 인큐베이터,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자로 활동한 YN아처의 이선미 이사입니다. 먼저 이선미 이사는 그동안 탈북 창업팀에 어떤 지원을 해줬을까요?
다 기업들이, 대표님들이 하시는 아이템들이 각자 달라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지금 9년째 된 엑셀러레이터로서 다양한 기업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HLS 한경희 같은 경우에는 농업 쪽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기존에 투자했던 아이템이 비슷한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팀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들, 그 다음에 그 팀이 잘 나갔던 이유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분석하면서 네트워킹 도와드리고, 오늘 보셨던 장표들도 같이 맨 처음부터 만들기도 해보고, 그것들을 디자인 잘 만들어서 이야기해보는 것까지, 발표하시는 것까지, 이런 모든 창업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 도와드렸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넓혀가고 또 다지는 부분에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함께하는 과정 중에 변화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창업가들이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네트워킹이 되게 협소하세요. 그러니까 즉 아는 사람이 딱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업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소개시켜드리면 이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겠다. 기존에 저희가 보육하고 있었던 팀을 막 소개시켜준다든지 본인들이 하면서 느꼈던 시행착오들을 이 창업팀들에게 소개해주고 전수해주면서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응원해주는 그런 활동들 많이 했고요. 그리고 멘탈 케어도 좀 해드렸어요. 막 팀들이랑 와해가 있다든지 외부에 있는 요소들과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잘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를 좀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밤에나 낮에나 주말에나 이렇게 같이 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면서 저는 대표님을 도와주는 헬퍼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계속 인지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처음에는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계속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전화도 드리고 막 이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본인의 이제 마음에 있는 말까지 다 얘기해주시고 그래서 또 다른 가족을 만난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주변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분들이 있으니 계속 도전하고 힘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어 교정 플랫폼을 개발한 아드의 오광명 대표 또한 엑셀러레이터의 도움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장표부터 너무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데모데이 위해서 좀 중간에 많은 그 발표 연습을 하면서 조금 더 제 사업을 좀 더 정비하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그런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장점은 앱처럼 필터 다운받을 필요 없고요. 그냥 크롬 엑스텐션에서 추가만 하면 바로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조차도 메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기능은 다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사용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신경 써였던 거는 일단은 베타 버전을 발표 당일에 우리 서비스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제품이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이해시키는 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품이 나와서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잡은 목표였고요. 다행히도 좀 오늘 또 시연 영상 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 생각하고.
데모데이 발표를 마친 오 대표는 후련한 마음과 함께 이제 시작이라며 아드의 목표를 이렇게 전했는데요.
정말 긴장 많이 됐고요. 밤샜어요. 한편으로는 아, 드디어 끝났구나라는 생각 들지만 이제 시작이구나 생각 좀 들었고요. 저희 사업에 대한 자신감 좀 더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탈북민 출신 최초 유니콘 회사를 만드는 건 저 개인적인 욕심이고요. 제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외국인이든 다양한 한국어 기준으로 소통함에 있어서 최대한 자기 생각을 잘 나눌 수 있게끔 그거를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로 좀 성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부여에서 이 토마토를 가공하는 전문업체인 더 웰시아의 김명희 대표는 회사 소개와 함께 아산 사회를 통해 변화된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웰시아는 토마토만 전문으로 연구하고 토마토만 가공하는 데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꾸준히 토마토를 어떻게 손실 안 되고 통째로 다 고객들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함으로써 칼날 공법을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타사는 껍질과 씨를 30% 이상을 버려요. 근데 저희는 다 먹을 수 있게 미세하게 곱게 갈아내는 방식을 채택했고 저온에서 가공함으로써 영양의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아, 변화는 사실은 자신감이에요. 위로와 자신감을 받았기 때문에 늘 외롭고 쓸쓸했지만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과 용기를 더 냈고요. 마케팅에 약해서 그거를 배우려고 왔는데 이제 마케팅을 많이 배웠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회사를 또 만났어요. 그래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향후 사업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전했는데요.
지금은 현재 일일 생산량이 2톤인데 2025년에는 5톤의 능력을 가져서 1년 매출을 67억으로 끌어올리려고 해요. 그리고 2026년에는 토마토 수프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100억의 매출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숨가쁘게 앞만 보고 지내왔지만 제가 탈북민인 것만큼 지금 현재 일용직 3명 근로자가 있어요. 탈북민. 이분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또 부여와 인근 지역에 있는 탈북민과 그 자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100명은 넋구리 몇 명을 살릴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픽업트럭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기술개발 스타트업인 대준모터스의 고건 대표는 아산상회를 통해 체계적인 회사 시스템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고요. 더불어 창업을 꿈꾸는 탈북민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지금 거의 한 11년 넘게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도 되게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솔직히. 물론 시장 자체가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여기서 살아남기가 많이 힘든 상황이긴 사실인 거고 저는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힘든 과정이 분명히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끝까지 좀 버텨내고 꾸준하게 이어가면 언젠가는 진짜 거기서 빛을 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산상회 6기 데모데이에서 대상의 영예는 빅데이터 기반 생분해 속도 조절 멀칭 필름을 선보인 HLS 환경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산상회 6기 데모데이 영광의 대상 팀입니다. HLS 환경이 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다혜 대표는 울컥하며 이 대상의 소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저희보다 너무 훌륭하신 팀들이 많아서 저는 대상을 꿈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기적처럼 대상을 받게 되니까 정신이 아찔하고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현장에 올 수 없을 만큼 아파서 못 올 뻔했는데 대상을 받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해서 눈물을 흘렸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내가 만든 제품들이 저 북한에 전해지는 그날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앞당겨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통일 이후에 북한에 있는 농가들에 제가 생산한 멀칭 필름을 공급했을 때 행복해 하시는 농민들의 그 표정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저에게 그대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if, if, if는 조건이나 가정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미국인들은 if절을 사용해 완곡하게 충고나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if 가정법을 이용한 조언화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se days I eat almost all of my meals at home.
요즘 저는 거의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So, I cook more and I have a lot of leftovers.
그래서 요리를 더 하죠. 그리고 남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Sometimes the leftovers stay in the fridge too long.
가끔 남은 음식이 냉장고 안에 너무 오래 있습니다.
This morning, for example, I was reaching for a container of oatmeal when my sister said,
오늘 아침 예를 들어 제가 오트밀이 들어있는 그릇을 꺼내려고 하자 제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ouldn't eat that if I were you. It's been sitting in the fridge for more than a week.
내가 언니라면 나는 먹지 않을 거야. 그건 냉장고 안에 일주일 이상 있었어. 영어에는 몇 가지 경고의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건 직접적인 명령을 하고 또 어떤 건 간접적으로 조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간접적인 경고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I wouldn't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 화법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If I were you, 이 구문은 영어에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은 화법인데요. if절에 동사 과거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정 또는 소망에 표현하는 것으로 현재로부터 시간상 멀리 떨어진 과거형을 씀으로써 그것이 현재의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끔 우리는 if절을 생략해서 구절을 짧게 만들기도 합니다.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 wouldn't work there. I've heard bad things about the place.
나는 그곳에서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곳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예문에서는 there과 I've 사이에 내가 당신이라면 이라는 if절이 생략됐습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에 대한 대답에서 구절 중간에 행동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I was thinking of going to the beach this weekend.
I wouldn't if I were you. It'll be crowded.
I was thinking of going to the beach this weekend.
나는 이번 주에 바닷가에 갈 생각을 했습니다.
I wouldn't if I were you. It'll be crowded.
내가 당신이라면 가지 않을 거예요. 혼잡할 겁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I was thinking of going to the beach this weekend. 난 이번 주에 바닷가에 갈 생각을 했습니다의 대답으로 I wouldn't 뒤에 go there 이라는 말을 생략했습니다. go there 이라는 말이 생략됐지만 문장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I wouldn't if I were you. 내가 당신이라면 그곳에 가지 않을 겁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wouldn't if I were you.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요. 가정법을 이용한 조언 화법 살펴봤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비오의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뷰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뷰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뷰이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